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명의 에코페미니스트가 초대하는 가장 따뜻한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해 주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올리브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건가요?
저 배드민턴 아카데미라고 아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께 잠깐 네. 올리브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올리브는 굉장히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지만 배드민턴은 꾸준히 하고 있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진득한 거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배드민턴을 21살 때부터 치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배드민턴에 진짜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카데미를 다니려고 이게 한 회에 5만 원이에요. 엄청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받는데 1시간 30분 받는데 5만 원인데 일반 레슨은 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비싼 레슨을 받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 받고 나면은 엄청 실력이 좋아진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배드민턴 실력이 좀 욕심이 생겨서 이번에 이거를 끊고 이번 주 1일부터 당장 3개월 동안 다닐 예정인데 진짜 무서워요. 이게 계속 쉴 새 없이 뛴대요. 완전 그냥 진짜 생유전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 배드민턴 그 필드라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여기 스튜디오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를 대각선으로 뛰어다녔다가 옆으로 뛰어다녔다가 또 이렇게 대각선 뛰었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이 짓을. 이 짓 반복하면서 라켓 때리고 스윙 때리고 라켓으로 막 스윙 때리고 막 이런 걸 반복하는 건데
재밌겠다.
재밌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하게 됐거든요. 제가 친구를 꼬셔가지고 이번에 친구랑 그래 같이 하게 됐는데 일단 좀 멀어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차로는 15분인데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차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가는 게 힘들다 약간 이건 있는데 가고 오고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도 일단은 친구랑 다닌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일단은 새로운 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겠는데요.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건데요?
저는 동화책 클래스 듣고 있어요.
클래스?
네, 동화책 쓰는 거를 같이 해보는 클래스를 해보고 있어요. 그거를 제 동거인, 그러니까 제 애인하고 같이 듣고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문제가.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신랄한 코드가 있거든요.
신랄?
네, 신랄한 코드. 그래가지고 그 화평해주시는 그 강사 선생님이 저한테 문체가 좀 위트가 있다, 통통 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궁금해.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또 주인공이 그런 주인공이어서 문체가 더 그렇게 된 게 있는데 그 제 애인의 문체 굉장히 서정적인 그러니까 그 친구의 글은 담요를 한 아이가 굉장히 애착 담요가 있는데 그 담요를 통해서 느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 쓰는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은 없는데 굉장히 깊은 감정을 다룬 글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색깔 차이를 보는 것도 재밌었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취미로 19금 소설을 쓰고 있는데 가끔 좀 연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쓰다가 동화를 쓰니까 그걸 동시에 지금 쓰고 있는데
마음에 좀 치유가 되나요?
네, 제 마음에 굉장히 제 안에 다양한
막 갱생했고
다양한 면이 있구나. 이게 생각보다 전환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흥미로운 야한 거 쓰다가 갑자기 아이의 마음.
나 왜 잔인한 거라고 생각했지? 왠지 드리쌤 잔인한 거 잘 쓰실 것 같아요.
잔인한 거 좋아하죠. 잘 써요. 근데 이제 야한 걸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야한 거 쓰다가
동화책
쓰다가 난 뭐지? 난 누구지? 이 모든 게 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환이 빠른 게 쉽지 않은데 이러다 갑자기 확 이러니까
그래서 제 주변의 동생이나 제 글을 읽는 사람들은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 네가 무슨 동화냐? 19금이나 써라. 더 재능에 잘 맞는 것 같다.
실제로 반응이 좋았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재능 있는 것 같아요. 야한 거 쓰는 거. 재능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이제 저는 이제 19금 못 봤는데 제가 이제 드리쌤의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감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동화책도 한 번 더 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만 그냥 네네. 어떤 최근에 뉴스가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네.
저희가 코너가 다음 코너는 보통은 저희가 간단하게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에코슬로우 뉴스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에코슬로우 뉴스에서 다룰 내용은 원전입니다.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되게 큰 문제였죠.
네.
아직 방류가 됐다는 건 아닙니다. 될 예정인데
네.
이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후쿠시마 지역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어마어마하게 유출이 많이 됐었죠. 우리 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 그때 충격이 아직도 있는데 그 원전이 되게 뜨거워졌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식히느라고 바닷물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그 식힌 물, 식히고 남은 물, 그거를 저희가 방사능 오염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 봄에서 여름, 이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를 바다에 갖다 버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2050년까지 계속 버리겠다. 한 하루에 140만 톤씩 이게 방사능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이걸 버리겠다.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게 4, 5년 후에 이 배출된 오염수가 제주 바다에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앞에 바로 맞닿아 있는 문제고 그중에서 이제 가장 위험한 성분이 삼중수소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의 경우에는 세포를 없애고 그리고 생식기능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어떤 심각한
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그 재난에 의한 원전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태이죠. 그래서 이제 고리나 월성 같이 16개의 주요 원전들이 있는데 이게 현재 설계 때 지진을 고려해서 설계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재난에 대비하지 않는 문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비를 하지 않아요. 너무나 답답한 문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재난에 대한 완전 안정지역이냐, 또 그것도 아니다.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라고 해서 그 땅, 토지 지대가 근처에 있다. 그래서 이 내진 설계가 되도록 그 원전들을 보완하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해결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뭔가 뚜렷하게 있다기보다는 이게 어떤 크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내진 설계부터 일단 바꿔야 되고 원전도 점차적으로 좀 폐기를 해야 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짜 노력을 해야죠. 국제적인 어떤 협력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더 저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좀 정부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그러면 어쨌든 나중에는 폐기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미래에 약간 미래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네요.
그렇죠.
원전을 짓는다는 건.
그렇죠.
참 이게 말이 참 지금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미래에 이 폐기물을 떠넘기고 지금 우리는 성장하겠다니 참 이게 가끔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에코슬로우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쉬었다가 에코살롱 덕질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에코살롱 덕질방송 1부 허심탄회 솔직토크 코너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키워드는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오늘의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키워드가 바로 상처와 치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냥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 상처가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 사람의 감정이기도 한데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상처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마음이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마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화도 나고 슬픔도 나고 상처도 받고 상처가 주기도 하고 게다가 때로는 어떤 인생의 큰 사건이 닥쳐서 때로는 내 밑바닥을 보게 돼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큰 상처를 주게 될 수도 있고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들도 있고 그래서 아 내가 뭔가 아 나는 상처받지 않는 강한 사람이야 약간 이런 하기보다는 아 인생의 속성이 이렇구나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이런 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하고 그걸 어떻게 잘 살아갈까 그런 삶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요새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경험도 하셨나요? 혹시?
그런 경험을 해서 왜냐면은 제가 이전에 일했던 일터에서 나오면서 제 한동안은 제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피해의식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네.
그러면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혹은 나에 대해서 했던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되새기고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한동안은 또 반대로 내가 상처 줬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또 자괴감에도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이미 나는 그 거길 떠나왔는데 아직도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왜 나는 이거 빨리 못 보내지 이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는 현실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거를 못 보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줄 수도 있는 지극히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저는 이게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미숙한 인간일 수밖에 없고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 길거리에 지나다닌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피어있던 풀과 다르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라는 거. 왜냐하면 상처를 주고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미 내 안에는 근본적인 어떤 한계성이 있고 난 결코 신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중에 똑똑해지는데 아무리 지위가 높아진데 혹은 뭐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데 어차피 나는 그냥 인간일 뿐이다.
아 그럼 평소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 혹시 나는 신이다라고?
아, 그 정도로 제가 오픈하진 않고요. 그 정도로 제가 가진 않았고요.
네, 너희들보다 낫다.
그 정도 가진 않았고 저는 제가 스스로 되게 네. 겸손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만했구나. 그게 내 나르시즘이었던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제가 아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물론 아직 제 안에 있는 휘몰아치는 감정과 문제들은 여전하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얘네들이랑 같이 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얘를 근본적으로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었구나. 똑같은 방법이었던 거죠. 약간 막 코로나 와가지고 막 질병하면 그냥 백신을 놓는 것 자체가 단순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물론 정신과 약 먹으면은 조금 더 조절도 잘 되고 하겠지만 약 먹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내 마음에 또 하고 있었다는 생각? 어쨌든 그런 생각에서 이 주제가 나왔어. 상처받은 치유자.
요즘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고 근데 상처를 받으면서 여전히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런 상처받은 나에 취한 사람도 분명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쌤처럼 상처를 받으면서 또 반성하면서 성찰하면서 뭐 이런 생각 가진 사람도 있을 거고 사실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쉬하고 아유 그런 나쁜 기억을 뭐하러 들춰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데 맞아요.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 에코살롱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차근차근 처음부터 바로 큰 주제로 넘어가기 좀 어려우니까 저희의 좀 가벼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그 유시민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삶이라는 게 네 가지 요소가 있대요.
네.
그게 일, 놀이, 사랑, 연대라고 하더라고요.
일, 놀이, 사랑, 연대?
그 네 가지를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자신만의 개성으로 표현하느냐가 나의 본성을 잘 표현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네 가지는 어떤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그건 아니죠? 네. 자기도 어디서 봤다 뭐 이런 건가?
네, 그렇죠. 일, 놀이, 사랑이라는 건 이미 기존에 있는 학설이고 네. 인간의 삶의 주요 3요소. 네, 네. 거기에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추가해서 나는 연대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 지금 에코살롱도 일일 수 있죠. 네, 뭔가 네. 일하는 거 말 그대로. 네, 네. 그리고 놀이는 약간 말 그대로 배드민턴 하는 거. 올리브가 노는 거. 그리고 사랑은 내가 다른 존재와 뭔가 깊게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연대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와 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연대일 것 같은데 이 네 가지를 사람마다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결합이 될 수도 있대요. 일을 놀이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연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랑이 놀이인 사람도 있고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을 잘 표현하면서 사는 인생의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올리브의 어떤 일, 놀이, 사랑, 연대의 어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 이게 참 어렵다. 저는 저도 일이 곧 놀이인 경우 너무 많거든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로 밥벌이를 해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이 곧 사실 즐겁게 일하자, 자유롭게 일하자가 일의 모토이기 때문에 일이 곧 놀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이 한 60은 차지하지 않을까?
일과 놀이가 둘 다?
아니요, 일이. 일이 60? 60이고 그 안에 놀이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연대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과 연대와 놀이를 개별적으로 놓는다면 일이 이제 60이 되겠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배치가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저는 뭐 원하는 것은 사랑이 60이었으면 좋겠죠. 원하는 것은, 아. 원하는 것은 이제 사랑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느끼고 저는 저 스스로를 아직 사랑하는 것도 아직 멀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이게 퍼센테이지를 나누기가 힘든데요. 아무튼 사랑은 좀 적을 것 같고 연대는 저희가 모임을 많이 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연대를 좀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막 그냥 모임이 그 돈이 되지 않아도 뭔가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모임을 열고 뭔가 커뮤니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연대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연대는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놀이가 그 다음으로 더 상위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기자면 일, 그 다음에 놀이,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사랑. 어머. 어머. 너무 슬프다. 사랑이 제일 높아야 되는데. 네. 뭐, 근데 사랑도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웃기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퇴사 전후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네. 직장을 다닐 때는 일이 거의 80이었던 것 같아요. 일과 연대 이런 게 거의 막 80. 그리고 이제 놀이가 거의 5. 거의 없었죠. 그리고 사랑이 15. 갑자기 제 애인한테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저를 버텨준 저의 15%의 비중을 버텨준 그에게 일단 미안하다고 보내며 근데 지금은 약간 1이 한 20? 사랑이 한 60? 그리고 놀이에도 좀 높겠다. 사랑이 50이고 놀이가 30이고 한 1이 10.
아, 그게 가능한가요?
연대가 10.
그게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우와, 대박.
같이 살면 돼요. 맨날 같이 놀고 그러면 돼요.
좋다.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저랑 같이 있는 상대방은 인생에서 놀이와 사랑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좀 삶의 행복도가 계속 높아진 것 같아요. 제가 비중을 다르게 하면서.
아, 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일이랑 연대를 조금 높이고 싶은 시점이에요.
약간. 지금? 이제 슬슬?
네. 왜냐면 놀이랑 사랑을 많이 하면서 조금 에너지를 많이 회복했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또 이렇게 쓰고 싶다.
쓰고 싶은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좀 나눌까요? 저희 서로가 네, 부럽네요.
네, 사랑이 좀 필요하구나, 올리브가.
네. 사랑이 필요해. 정체불명의 노래.
아, 그래가지고 올리브가 또 약간 워커홀릭이지 않습니까?
네.
인정 맞습니다. 비율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재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마음이 정말 힘든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산다는 게 약간 마음의 고통이 왔다 그걸 치유하고 그 매일매일 그 반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올리브는 어쩔 때 가장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 치유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아, 여기서 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올리브는 약간 관종의 성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 사람들의 지지나 응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당연하죠. 힘든 일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FG라는 일인데 사회 문제를 관련해서 사람들이랑 같이 뜻깊게 같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콘텐츠도 재밌는 게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3주년이 돼가지고 돌잔치 열기로 했어요. 오프라인 행사로. 그래서 이제 합정에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아, 너네 이제 사람들 오면 돼. 라고 해가지고 초대장도 날리고 뉴스레터도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 참여자 수가 적어가지고.
어, 그랬어요. 저 미안해요. 몰라서.
아, 네. 아, 뭐 괜찮습니다. 아무튼 됐고요.
미안해요. 제가 약간 요새 사랑과 놀이에 너무 집중하나 보지. 세상 소식을 좀 얻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고. 근데 이제 아까우니까 대관료가 아까우니까 우리끼리라도 즐겁게 시간 보내자 라면서 이제 이것도 콘텐츠다.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담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얼 다큐 컨셉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마음의 병까지는 아닌데 많이 둘 다 저랑 동료가 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마상 받았구나.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나름 뭔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고 이제 EFG를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꽤 많아지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그래요, 좀
잘 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완전 내부적으로 삐걱삐걱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EFG는 점점 뭔가 매력이 없는 브랜드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뭔가 지금 이 EFG에 대한 확신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일단. 반응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이거 제대로 한 거 맞나? 3년 동안 나 뭐 해온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면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
네, 분석해보니까 쌤처럼 아예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EFG를 애정하고 좋아하지만 자기가 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고.
왜냐면 전 뉴스레터 같은 거 좀 몰아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빠른 속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지.
때 보고. 맞아요.
근데 되게 너무 충격이었겠다. 그죠.
좀 많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동료랑 같이 뭔가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약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진짜 약간 충격 많이 받았을 텐데 동료가 있으니까 그래도 동료랑 같이 얘기하면서 약간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유머 때리고 막 이러면서 야 됐어 야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망하면 되지 이러면서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막 항상 그렇게 뭔가 내가 빅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스스로한테 해주는 말이 있는데 세옹지마라고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말처럼 막 엄청 기대를 해갖고
맞아.
했는데 오 완전 결과랑 다르네 이럴 때도 있고
너튜브 아니야 이 정도 알고리즘
아니면 나는 정말 그냥
대충 했는데.
아유 그래 나 좀 약간 일이 왜 이렇게 요새 안 풀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데서 활로가 있을 때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분명히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저 다음 카카오랑 협업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자랑 좀 하시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와 대기업 거에 콜라보라니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이 동시에 있으니까 야 괜찮아 이번 일 한두 번이 말씀하신 세옹지마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참 굴곡 없이 살고 싶은데 인생의 사건들이 빵빵 터지죠.
다음 노래 그 정인의 오르막길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어쨌든 인생 살이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런 저희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조금 영화 얘기도 곁들이면서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드릴의 픽 코너라고 해서 저희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주제로 지금 한 사람의 상처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관련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영화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 로마라고 해서 이탈리아를 떠올리실 분 계실 텐데요. 여기에 배경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시티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1970년대 멕시코 시티에 로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요. 주인공은 한 집의 가사 도우미로 살아가는 클레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1970년대 멕시코에는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요. 이런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부는 와중에 이 클레오라는 한 여성, 그리고 이 여성과 관계 맺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쭉 펼쳐집니다. 그래서 주인공 클레오는 페르민이라는 남자의 아이를 임신을 하는데 이 페르민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도망쳐서 정치 용역 깡패가 되면서 이 정 휘몰아치는 뭔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클레오가 이제 출생하는 과정도 굉장히 순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굉장히 깊은 슬픔과 상처가 좀 몰아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소피아라고 해서 이 클레오가 가사도우미라고 했잖아요. 가사도우미로 있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마나님이라 해야 되나?
약간 마님. 그런,
마님이 계신데 그 소피아의 그 남편이 출장을 핑계로 외도를 막 하다가 결국 가족을 버리고 떠나요. 그러면서 이 집에는 그 소피아 그리고 소피아의 어머니죠.
네. 네
소피아의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주인공 클레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를 약간 치유하는 듯한 그런 서사가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막 등장을 합니다. 예,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건 또 보시는 분들의 재미를 좀 반감시킬까 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네, 이 정도로 저는 영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좀 올리브는 영화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독립영화의 매력을 다시금 좀 느꼈어요. 일단 요새 맨날 막 아바타2에
아바타2 진짜 명작이죠.
아 그건 그런데요. 이제 상업영화에 제가 찌들어 있다가 오랜만에 독립영화를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영화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아, 물론 이제 그 상업영화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이런 감수성과 이런 기법 이런 연출 이런 그런 걸 담은 영화를 너무 오랜만에 봤다 보니까 그래 내가 영화를 보는 이유가 사실은 단순히 킬링타임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어떤 감독의 어떠한 이야기, 감독의 메시지 그리고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에 함께 할 수 있는 경험을 내가 영화에서 하고자 해서 영화를 보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 오랜만에 순수하게 그 예술을 즐겼다? 라는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영화를 막 엄청 막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그런 걸 느꼈다는 점에서 상업 영화랑 다른 매력이 있었고 또 이 영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극찬을 받았잖아요. 넷플땡스 때문에 이제 그 칸에서 뭐 노미네이트가 됐나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상을 받았을 거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극찬을 하는 걸까 내심 궁금해하면서 봤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왜 이 영화는 정말 봐야 된다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뭔가 약자들의 연대라는 키워드의 측면에서 이 영화의 가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영화 후반부에 보통 그게 나오는데 그 후반부의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의 그 의미를 좀 깨닫기도 했고 또 감독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유모의 이야기를 담았다라고 해가지고 감독의 뭔가 그런 메시지도 되게 잘 보여서 되게 이 영화를 잘 봤던 것 같아요. 쌤은 어떤 점에서 좋으셨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 같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제 내면에 있는 어떤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많이 돌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클레오가 자기의 집으로 다시 터벅터벅 올라가는 그런 씬이 나오면서 이제 영화가 결말이 딱 나는데 아, 저 역사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 한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감명 깊었나 봐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거대한 역사,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의 나는 하나의 어떤 인간? 짧고 덧없는 삶?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대한 이런 역사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좀 무력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이랄까요? 혹은 뭐랄까 그 상처받고 상처주는 인생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나의 어떤 그냥 한계? 나라는 사람의 한계? 그게 뭔가 클레오랑도 너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클레오의 한계랑 쌤의 한계를 좀 비슷하게 느꼈다고요?
그렇죠. 그 그냥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이라는 면에서 같은 존재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 이 영화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레오의 일상도 일상이지만 그걸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을 같이 엮으면서 또 그리고 클레오가 뭐 출산을 하러 가는 그 병원을 가는 과정을 단순히 클레오의 입장에서만 찍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 여러 개 찍으면서 그 클레오의 어떤 상황이 정말 다양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한 순간 중 하나라고 연출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이 감독의 의도가 되게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 역사를 살고 있는 그 한순간 점에 놓여있는 한 개개인 점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되게 뭔가 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 감독의 저 영화를 따라서 생각해보면 아 저것도 영화가 되는구나. 누군가의 정말 소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되게 평범한 일상도 저렇게 영화로 다뤄지는 걸 보면 뭔가 감독의 의도가 당신도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이 역사 속의 한순간이고 영화 속의 한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인상도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평범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그 역사를 보여준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 맞아요. 그러니까 그죠?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어쨌든 영화로 그려낸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그런 평범한 소시민이야말로 그 역사의 굴곡 속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굴곡을 보면 그 역사의 가장 어두운 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너무나 많은 뭔가 이론적이고 거대한 담론으로 뭔가 기우이기도 그렇고 그런
맞아.
문제들 이야기하려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죠. 기성세대 관습.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시적으로 이게 맞아. 이론적이고 거대하고 거시적이고 뭔가 이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걸로 설득을 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요즘 들어서부터는 공감과 감수성이라는 맥락으로 이제 기후위기를 말하자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책 다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좀 이제는 그런 감수성이 더 중요해진 시대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영화를 보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고 어쨌든 일상의 언어, 일상의 시선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문제를 얘기할 때도 뭐 거대한 담론 이런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진짜 그 당사자의 언어 그런 거로 이야기하는 거 약간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그래서 그 유튜버 분들 중에 막 한솔님이나 굴러라 구루님이라든지
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아,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장애인 유튜버 분들이신데 그 한솔님은 시각장애인 분이시고 굴러라 구루님은 이제 지체장애 맞나?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근데 그분 진짜 되게 멋있었던 게 구루님은 그 휠체어를 디자인해요. 그래서 월간 휠체어 약간 이런 것처럼 되게 한복의 멋과 휠체어에다가 그걸 접목시켜서 굉장히 이게 아름답게 연출하고 막 거기 화보도 찍으시거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좀 센세이션했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한솔님은 이제 자기가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인플루언서가 되면서 최근에 어떤 회사랑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점자를 추가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실제로 그 회사가 반영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협업을 한 경우도 있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저런 사례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도 얼마든지 저렇게 들을 수 있구나 우리가 이제 진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SNS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그런 표현에서 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옛날에는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뭐 TV나 뭐 그런 것밖에 없었지만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사회 자기의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쉽게 낼 수 있는 시대니까
맞아요.
굉장히 좋은 면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화 로마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2부 함드릴의 피코너였고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코살롱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불평러의 불평불만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제가 좀 아무래도 이제 이 주인공인 클레오, 영화 로마에 등장한 주인공 클레오의 직업이 이제 가사노동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이면서도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남성 육체 노동자를 표준으로 이제 산재 판정이 내려지는 어떤 법률의 어떤 문제? 그런 거를 저도 사실은 일하면서 많이 느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무직 같은 경우도 활동가 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힘드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불안한 우울 공황장애 약간 이런 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산재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죠. 정신질환도 이제 육체질환만큼 굉장히 큰 산재잖아요.
네.
근데 과연 이런 게 잘 되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도 좀 문제고 청년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 같은 경우는 남성이 많이 종사하는 건설이나 제조업 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경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고 대부분 이제 재생산, 어떤 임신이나 출생과 같은 그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네일샵에서 일하고 계신다던가 그런 상대적으로 조금 힘을 덜 드는 것처럼 보이는 육체적인 힘을 그런 데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산재 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네일샵 같은 경우 화학물질도 많이 만지잖아요. 게다가 사람을 진짜 많이 상대를 하거든요. 별별 손님들 다 찾아오고 약간 이래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해요. 실제 네일샵 노동자가.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산재 처리가 실질적으로 안 돼 있고 실제로 그런 거를 잘 찾아보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어떤 노동에 대한 문제도 영화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기존의 어떤 남성 중심적인 어떤 가부장적인 체제의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관계나 소통에 대해서 잘 공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거의 뭐 1위라고 하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유가 뭔지 너무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계에 너무 지쳐 있어요. 회사나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관계거든요. 뭐랄까 계속 뭔가 쫓기듯이 살고 회사에 가서 너무나 많은 어떤 관계 속에 시달리고 그래서 관계에 대한 공포, 관계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힘듦이 나름대로 다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뭔가 항상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더 성공하는 삶, 더 나아가는 삶, 뭔가 남보다 더 반짝이는 뭔가 그런 학벌, 뭐 돈, 그 밖에 우선순위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관계나 소통에 대한 순위는 가장 후순위에 있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마음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지가 않고 타인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서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그 조직 안에 소속돼서 하다 보니까 서로를 어떤 끝없는 어떤 불안과 우울의 어떤 그런 릴레이에 서로를 몰아넣는 그런 광경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시급한 건 이 사회의 관계와 소통에 대한 공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모두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계 소통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는 최근에 최근 아닌데 예전에 이제 항상 하도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 소통법에 관한 책을 산 적도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아 얘랑 대화를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같은 카페 내에서 일하는 친구였다 보니까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안 맞는데 어쨌든 일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좀 티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동료로서 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법을 책을 사가지고 읽었어요. 근데 그 읽었는데 댓글 후기에 보니까 보통 읽어야 될 사람이 안 읽고 안 읽어도 될 사람들이 읽는다고.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막 억울한 마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소통법에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소통법의 핵심 메시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나를 공부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 좀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필터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필터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면 되게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을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주관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았어요.
그 책 재밌네요.
네.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라는 책입니다.
내 말이 힘들까.
너무 직관적이죠. 정말 제목 보고 어머 이거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말이 정말 안 맞더라고요. 나는 왜 너 말이 힘들까? 그러게. 이러면서 샀는데 아, 너 말을 힘들어하는 내가 나의 어떠한 그런 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런 걸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막 보통은 이제 심리, 자기개발 이런 명목으로도 많이 이제 하는데 그렇게까지 설득해야만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더 나은 단계의 관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또 더 자발적으로 할 것 같은데 단지 내가 더 나은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 내가 밥벌이를 하는 프리랜서로서 더 많은 외주를 받기 위해 이런 목적성이 있는 상태로 그런 소통과 관계를 공부하려고 하면 약간 단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서 이 전자의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이 들긴 하네요.
그렇죠. 계속 고민해야 나가야 될 문제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봤는데요. 이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사실 한 시간만 해도 끝도 없는 소재여서 저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더 잘 관계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패널들의 고민들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색깔들을 한번 나중에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키워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깐 그럼 오늘 하루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한 줄 이야기하고 좀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영화 얘기도 더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시간이 부족하네요. 이 로마라는 영화가 오늘 이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됐던 영화여서 청취자분들이 오늘 내용 굉장히 관심 많았다면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한 줄기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굉장히 따뜻한 영화니까요. 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상처받은 치유자가 왜 상처받은 치유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고 끝낼까 봐 지금 급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칼 융의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치유자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
이거를 이제?
앞에 얘기했어야 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나와 다른 다양성을 우리 모두는 안 되겠지만 나와 다른 다양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포용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면 우리 많은 우리와 다른 존재 나랑 굉장히 의견이 다르고 정치적 사상이 다른 사람과도 잘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사람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이지만 파괴하는 사람이지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지 이후에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에코살롱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함드릴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랄게요.
안녕.